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뉘앙스 성동혁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무제 마음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 붙여도 온통 세계가 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품 문학은 늘 전부가 아니다. 내겐 그렇다. 친구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피검사를 기다리며 먹는 크루아상이, 의자에 걸쳐놓은 셔츠가 더 좋다. 예배가 끝나고 친구와 햇볕을 쬐는 것이, 원고지에 편지를 쓰는 게 나를 평온케 했다. 전부를 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모든 것을 걸 순 없다. 삶의 과정 속에서 시처럼 반짝이는 지점이 있는 게 축복일 뿐이다. 어릴 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치워져 있는 방을 어지럽히던 순간, 방이 낯설어 마루로 나와 있던 순간, 밤에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면 이제 병원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순간, 몸이 조금 나아지면 친구를 불러 놀던 순간, 그것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짚어준 시가 축복이다. 복잡하고 이상한 그래프를 만드는 기분이다. 그 시를 썼던 시기,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먼저 생각나면 좋겠다. 문장은 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담기엔 너무 협소하다. 용기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던 네 표정은 엄마 다음으로 슬펐어. 울지를 못했거든. 엄만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울었는데 너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와 네가 우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로 전해들어. 그저 나아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 깨달을 때가 있어. 오늘 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느린 나를 위해 먼저 걸음을 옮겨 내가 지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네 모습은 비유가 아니잖아. 네가 문을 잡고 있던 덕분에 많은 풍경 속으로 들어갔어. 나보다 너를 신뢰할 때가 많아. 지혜롭지도 용감하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순간엔 널 떠올려.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건 나의 작은 의식이야. 네가 참 좋아. 양념게장을 생동감 있게 먹고 짜장면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네가, 잘 먹는 네 덕에 나도 함께 잘 먹게 돼. 너와 있으면 건강해지는 걸 느껴. 고마워. 네가 내 호흡이고 걸음이야. 무제 친구야, 오늘은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 건물 어깨에 걸려있던 구름이 꼭 네가 업고 다니던 꼬마 동혁이 같더라. 누구를 업는 기분은 어떤 걸까? 가쁜 숨을 나눠줘서 미안해. 그래도 난 네 등 위가 참 좋다.
오디오북.
오늘은 눈이 펑펑 내렸고 정말 예쁘게 내렸고 우주 같았고 중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천천히 별이 내리는 것 같았고 별이 네 개까지 떨어져 슬프지는 않았고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고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눈을 구경했고 갖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고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다짐을 했고 달력은 무의미해졌고 원하는 시간을 살 것이고 불안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주 해픈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전보다 끼니를 잘 챙기고 있고 장을 보며 먹어야 할 것들을 골라 담았고 새해 선물로 중절모 하나를 스스로에게 주었고 이제 빨래를 개화하고 주말엔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불어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안부가 돌아오지 않아도 다음 주말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탄절 성탄절엔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메시지가 찬송가처럼 들리던 날이었다. 사람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많은 기쁨도 있었다. 자주 잊고 있지만 내가 웃는 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흘러왔고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홀로는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눈을 감고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있다. 한 단락에 시간이 가는 중일 거다. 친구가 출퇴근길에 나의 책을 읽는 상상을 한다. 나의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기도가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던 걸 알았으면 좋겠다. 캐논 오토보이 3 유년 시절에 사진이 없다.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나들이를 가는 일이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지냈다. 병원 생활을 하지 않을 땐 집에서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학교를 다녀오는 것만으로 힘이 들었다. 엄마의 바람은 출석일수를 채워 유급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이었다. 담임 선생님보다 양호 선생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수학여행은 가본 기억이 없고 소풍을 가본 기억은 드물게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집에 있는 건 아니었다. 학교에 나가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지 못한 친구들이 한 교실에 모였다.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영화를 보여주곤 하셨다. 그렇게 오전 수업까지 학교에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하교를 시켜주었다. 나는 텅 빈 교문을 나가며 쓸쓸함을 처음으로 예습했던 것 같다. 학창시절 가방을 들어주고 숨이 차면 기다려주고 업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럼에도 끝끝내 함께 갈 수 없는 곳은 있어 텅 빈 교문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웃을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 때가 많아 부모님은 내게 카메라를 들이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몇 안 되는 어릴 적 사진이 있다. 이사를 하며 사진을 발견했다. 어릴 적 우리 집에 살던 친척 누나가 소풍에 따라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시간이 흘러 자동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했다. 어릴 적 우리 집에 있던 카메라와 같은 기종을 중고로 구했다. 엄마에게 기억나냐며 사진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첫 필름으로 엄마를 찍어주었다. 이제는 숨이 차면 차는 대로, 울고 있으면 우는 대로 그렇게 찍을 거다. 내가 엄마를, 아빠를, 누나를, 친구들을. 우리 모두 텅 빈 교문을 홀로 지나가지 말고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둘 이상이 되자고.
오디오북.
워터맨 익스퍼트.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무직이셨다. 내가 읽은 책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보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많은 서명을 하셨다.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엔 볼펜이 꽂혀 있었다. 아버지의 서랍엔 수성펜과 볼펜,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호치키스, 포스트잇이 늘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글씨가 멋있어 몇 번이고 따라한 적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갈한 글씨를 쓸 순 없었다. 20대를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 만년필을 주셨다. 선물 받은 만년필인데 쓰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나보다는 아버지와 어울릴 물건 같았다. 후드티를 즐겨 입던 나보다 슈트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에게 더 어울리는 만년필이었다. 하지만 내가 쓰면 좋겠다며 주셨다. 과분한 만년필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 후 열심히 만년필을 썼다. 타자로 원고를 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장을 만년필로 쓴다. 많은 일들이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다. 애쓴 것과 다르게 나쁜 결과가 생기기도 했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했다. 가늠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20대 등단을 준비한 시기가 있었다. 우체국에 가서 그동안 쓴 글들을 투고하고 나서야 스스로의 모습을 본 것 같다. 우체국을 나와서야 그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나간 면도를 하지 않은 스스로를 깨달았다. 준비한 일이 어긋날 때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책임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작용한다. 시간을 직선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곡선처럼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 시기 내게의 시간은 전자에 가까웠다. 단선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못 살게 구르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시기가 지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잘한 일이 하나 있다. 투고한 날 근사한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은 일이다.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하루 종일 문장만을 생각한 시기였다.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작은 방 하나를 빌려 글을 쓰던 시기였다. 아무도 그런 모습을 알 순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아니까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다. 하루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푹 자자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다양한 길들이 생기고 있다. 글을 쓰기 위해 등단을 꼭 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다. 누군가는 등단을 오랫동안 준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보폭을 넓히기도 한다. 문예지나 시집 대신 메일을 통해 독자를 만나기도 한다. 덕분에 많은 군의 작가들이 탄생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다. 문학을 삶의 전부처럼 대하는 사람보다 일부로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기운다. 그저 삶을 꾸리는데 문학이 조금이라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러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장과 떠나지 않은 풍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괴로움만으로 두지 않길 소망한다. 더 적확하고 풍성한 글을 쓰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싶다. 삶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나의 직업은 출근이나 퇴근이 없다. 누군가 이제는 됐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 더 알맞은 언어는 없는가? 문장들이 더 잘 흘러갈 순 없나? 어떻게 저 풍경까지, 저 사람에게까지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나의 업무이다. 그리고 매번 언어, 풍경,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도 생길 수 없다. 그저 매번 부딪히며 배울 뿐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첫 만년필의 제품명은 익스퍼트다. 전문가란 뜻이다. 이 만년필로 등단을 했고 시집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도 쉬워지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하셨다. 누구보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실 무렵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셨다.